자,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절부터 16절 그 부분을 했습니다. 한 번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이게 이제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빛들로 드러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사역, 그것에 대해서 참 후회하실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진다. 이 얘기는 요즘 저기 그 어떤 노래 보니까 이게 군가였던 것 같은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몸이 어떻게 되죠? 얼핏 들었는데,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뭐 그런 곡이 있더라고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사도 바울의, 이제 그 마음이 그런 거죠. 심지어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설 수 있다면, 뭐 그런 뜻인 거죠, 이게. 예, 얼마든지 내가 정말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나를 심지어 그들이 사용해서 이용해서라도 이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굉장히 기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사역자들의 마음이죠. 정상적인 복음 사역자라면은 당연히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이렇게 단서를 다는 이유는 세상에는 비정상적인 사역자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역자와 비정상적인 사역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 여러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정상적인 사역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역자는 반대죠.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털을 깎고 고기를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피폐해지고 굶주리고 이러고 있는데 고혈을 빨아서 이제 헌금을 챙겨서 이제 자기는 그 좋은 집, 좋은 차, 이 좋은 거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 부를 축적하는 어디에다 돈 빼돌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의리의리한 건물 짓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 중심이 되게 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분야에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일은 좀 늦어져도 된다. 사람이 선다면 일은 좀 모양새가 조금 잘 안 나와도 된다. 사람을 일단 우선적으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서 내 어떤 그 리더십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제 어떤 모습에서도 그런 게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늘 같이 조심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좀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형편도 좀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도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자, 사역자도 사역을 하면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그러면 사역자는 뭘 통해서 위로를 받냐는 거죠. 요한 3서를 한번 잠깐 펴보실래요? 요한 3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 1, 2, 3서, 유다서 전에,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요한 3서에, 한 장밖에 없죠. 거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도 좋은 위로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이 위로가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역자의 가장 큰 위로는 성도들이 믿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만큼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만큼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처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사역자들로서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다. 이게 모든 예수님의 사역자들의 이제 공통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역자가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뭐이 부분은 뭐 저도 뭐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역자가 엉뚱하게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이 생길 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돈을 탐내게 된다거나 뭐 명예의 욕심을 내게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고 이제 다른 것에서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위로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순수성을 잃고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양자도 조심하고 또 성도들도 이 부분을 위해서 또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늘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다른 데서 기쁨을 얻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 20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또 사역자라고 또 다 그럼 이런 마음을 자동으로 갖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참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진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또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이제 보이시겠습니까?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4절 할 때 그 세 종류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기 일, 남의 일, 그다음에 주의 일. 그렇죠? 이렇게 세 종류의 일이 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잘하고 자기 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자기 일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일은 당연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자기와 관계된 일들, 가정의 일들 뭐 이런 것들은 잘해야죠. 그런데 또 이제 성경은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또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돌아보고 근데 결국은 그게 또 주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사는 인생, 한번 사는 인생 기왕이면 이 세 가지 일에 특별히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또 이 22절에 보시면 오직 디모데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좀 예민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 사역자를 성도들이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지금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아버지를 대하듯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이제 그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아버지라고 대하는 아버지처럼 대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금 복잡하시죠? 유대인들은 그 영적 리더들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그 엘리사 대언자가 엘리야 대언자를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뭘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르치실 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 7절부터 보시면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랍비여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이 그 위선자들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라고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 빼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게 조심스러운 문제란 말이죠. 여기서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은 혈육의 아버지, 실제로 그 이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홍길동도 아니고 그 아버지라고 그거는 부르는 게 잘못된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의 아버지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아버지란 말이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방 종교들에서 그 영적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잘 아는 로마 카톨릭이 이 교황, 포프, P-O-P-E, 포프라고 부를 때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또 사제들을 이제 그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신부님 이렇게 할 때, 신부, 신랑님이 아니라 신부님 이렇게 할 때 그게 그게 Godfather잖아요. Godfather. 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Father, F, Father. 그래서 이 교황을 Holy Father라고 부르고 또 사제들을 신부, Godfather라고 부르고 이제 이러는 것들은 전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그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위배되는 것입니다. 미트라교 이런 어떤 그 이방 종교들에서 사제를 아버지라고 역사 내내 불러왔습니다. 그걸 로마 카톨릭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그 국가의 황제를 아버지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 특별히 그 아우구스투스가 조국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이 리더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김일성, 수령, 아바이 동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아바이가 뭐예요? 아바이? 그게 사투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아버지나 또는 그 할아버지를 뜻하는 함경도 사투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 체제는 하나의 종교인 거죠. 아바이 동지, 아바이, 아바이로 섬기는 그 종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금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 하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우했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할 것은 디모데는 영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하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런 데 보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모든 영적 지도자를 교회 내에서 아버지로 불러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종속시키고 지배하고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자기를 그런 심정으로 섬겼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교회 내에서 성도가 그 어떤 목양자나 어떤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이단들은. 그러나 정상적인 이 신약 교회 내에서는 영적 지도자, 그 목양자나 다른 영적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케이.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되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이런 신약 성도 중에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앞니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앞니를 알게 해주겠다고 예언기도 받으러 나한테 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확신하노라. 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를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내가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후에 해방이 돼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했냐? 이건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디모데전서 1장 3절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확신한다 하는 그것은 사실은 소망에 더 가까운 거예요. 소망. 내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참 내가 뭐 이걸 100% 이렇게 될 것을 내가 100%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건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너무 강력한 그런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 한 사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요 정도 표현 그것이 이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25절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성경에서 이 사람하고 비슷한 이름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 주시고요.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로부터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모은 그 구제금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이제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운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받았는데 이걸 뭐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달콤한 냄새의 향기였다. 이제 희생 헌물과 이제 비유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물질이나 또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로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 이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콤한 냄새의 향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희생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너무 이게 야박하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좀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죽을 뻔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뭐 사람이 다 뭐 병도 들고 뭐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경우에는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회복될 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을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도라도 어떤 성도가 병에 들었다가 회복될 때 그것이 뭐 많은 성도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야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그게 정말 큰 기쁨과 유익이 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는 정말 그가 이렇게 병에서 회복됐다고 얘기하면 너무 모든 성도들이 참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복된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왜 병들어 죽게 됐냐? 여기 30절에 보시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 헌신의 정도,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헌신의 정도가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다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4장 18절에 뭐라 그랬냐면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것이 충분하다,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여기 30절에서는 너희의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서 부족한 것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죽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모순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 거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뭐 풍부한 돈을 보낸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뭐 이 일 저 일을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런 이렇게 가까이에서 뭔가 이렇게 몸을 써서 돌보는 것 그거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채웠다는 거죠. 개인적인 필요들을. 그래서 참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참 헌신되고 참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좋은 성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성도들을 볼 때 막상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내다가 병이 들었을 때에 그때 저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아니 자기 몸도 좀 챙겨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자기 몸도 안 돌보고 저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사정은 사실 그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이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고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감사해하고 인정하고 이제 이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병에 걸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책망하는 내용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거의 죽기까지 이렇게 이르렀다고 할 때 왜 몸도 안 돌보고 그렇게 했냐 하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참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 그것은 귀한 일인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비난해서도 안 되고 조롱해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에 오히려 이르는 것을 오히려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의 전부를 드릴 각오, 나의 전부를 드릴 각오가 내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